우리는 오늘 둘째 날 저녁을 맞이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므로 나름대로 이 희망과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멜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자들이 짧지 않는 긴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돼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큰 소리로 한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혼은 힘이 있고 영혼은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소리 없는 기도는 아니었고요. 정돈되어 있는 안정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불을 내리는 기도 금방 즉시 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지 않았을까요? 믿은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 신자를 처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쫓은 두 번째 기도는 정말 애끓는 기도였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일곱 번이나 기도하는, 하늘 바라보는. 우린 이곳에서 벌써 기도의 두 가지 의미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도 주님의 뜻이고 두 번째도 주님의 뜻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얼마나 참으로 빠르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들어주시는가를 첫 번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의 기도가 그러하며 요한복음 12장의 기도도 그러합니다. 아니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던 기도도 이러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심에 관해서 의심없이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을 청하여 잠잠히 정돈된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기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편 62편에 잠잠히 인내하며 주를 바라본 그 마음이었을 때에 그 바라보던 그 주님이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시고 내 영혼의 산성이 되시고 나 영혼의 빛과 힘이 되는 구원이 되시고 내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소망과 영광으로 나의 피난처로 나의 능력으로 가까이 다가온 마음이라면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는 쉽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은 참으로 피곤한 이런 가운데서 기도가 쉬울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63편에서 그래도 성소를 향하여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란 말씀처럼 내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그 시간이 오래 갔겠습니까? 내 영혼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그때에 주님과 참으로 가까운 주님과 하나됨을 힘입는 마음일 때에 기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너무 경솔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밤도 먼저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가서는 참된 마음만 준비한다면 주님을 은혜로 힘입고 주님과 함께 일어선 영혼이라면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이 내 힘을 얻자고 가서 미디안에서 내 백성을 구하려 할 때에 그게 기도원이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타작마당에서 오늘 이 밤에 은혜 있어야 흠뻑 젖는 것을 경험하고 다음날은 참으로 필요 없는 염려나 근심이나 번거로움인 자유로움을 느껴가는 이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느낀 내 영혼이지만 바로 하나님은 내 영혼의 힘이 되어 주심을 알아갈 그때에 비록 적은 숫자라도 엄청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여야 참 좋을까요? 이런 준비된 기도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글쎄요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 주님을 힘입고자는 마음으로 시간 보내가다 보면 결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메마른 영혼, 나약한 영혼, 비틀거리는 영혼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보좌 바라보며 잠잠히 시간 가져가므로 강한 마음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좋은 군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힘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용사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겁니다. 어려워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그 은혜를 힘입는 이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피곤하고 슬펐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늘 가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피곤을 느끼고 슬픔을 느껴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그런 생명의 움직임이 우리 영혼 속에 세미하게나마 있다고 한다면 잡으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대면서라도 잠들지 않고 은혜를 기대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주셔야죠. 보좌를 향하여 간구할 수 있는 힘은 주셔야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나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고백입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엘리야는 대적 앞에서도 기도할 힘이 있었습니다. 때론 짧게, 때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기도할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힘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라도 이런 주님과 함께 기도할 힘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어려워 보이지 아니할 것이겠고요. 우리를 가로막는 산과 같은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물려가라고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가시와 찔레가 우리 길을 막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음 넉넉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런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와서 규어 삼창하듯이 그냥 큰 소리 몇 번 질러놓고 다음은 허지부지하게 맞춰버리는 그런 기도보라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생생하게 보좌를 향하여서 강하고 믿음의 벅찬 마음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들 아닌가요? 물론 조그만 우리 개인의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그러나 꼭 해야 될 그러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암담해가는 하늘나라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맞붙잡은 것 같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 붙든 마음으로 씨름하듯 기도했듯이 우리의 이런 기도라면 이 땅이 밝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라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들이 이루어갈 것 같습니다. 암담하게 되고 안타깝게 되고 참으로 어려워가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간구하고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얻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능히 가능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밤도 제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감으로 정말 힘 있는 기도가 사무엘이 온 밤을 슬퍼하며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보좌의 역사하심이 생생한 기도를 이 밤도 참으로 올릴 수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저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란 의미를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 꼭 우리 있어야 될 것,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될 것, 그걸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는 기도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에 아무런 힘도 없이, 믿음도 없이, 허공에 소리 지르듯 내 소리가 보좌까지 나아가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기도 들으신다, 이런 확실한 마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두 번째 기도를 구하여 보다 보면 정말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별일 없습니다. 별 결과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신다면 우리도 해볼 만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시간이 지금 이 밤도 되어져 가기를 원하여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오전 시간 그리고 오후 시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속을 많이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생각 좀 해본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마음을 참으로 그려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속을 많이 태우고 있었습니다. 제게 생각되는 부분은 사도행전 14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생각하고 속을 태웠던 것 아닙니다. 제가 속을 태우고 있다 보니 사도행전 14장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하고 난 이후에 이고니안, 루스드라 이런 곳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이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음 날 그 돌매질을 당한 가운데서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그들이 들어볼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은 것 같은 것 틀림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음 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온 내용을 압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놀랍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 돌아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 참으로 거칠은 그들로 동하여 돌팔매질을 당했던 사도바울 선생님, 바로 그곳으로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선생님이 스스로 가져본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마음 있을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복음을 전했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곧게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애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그 범위가 결코 좁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만 해도 270여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참여하신 분이 2,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제 저녁보다는 오늘 더 많은 분이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다가온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오전 내내 마음을 조여가며 마음이 참으로 아팠던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들으시는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깊은 관심 속에 단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것 한번 듣고 지나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밭이라면 말씀하여 주신 그분께 속하여서 내 영혼이 나의 주가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좋은 마음과 주님을 향하는 참된 마음이 되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나가며 던진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내가 속할 수 있고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고 내가 그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언제나 모시고 살 수 있다. 어제 잠시나마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난 마음으로 나누었던 그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역사하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 속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셨다면 이곳에서 저 땅끝인 남미라 해도 남미라 하여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께 온 마음으로 속할 수 있고 온 마음으로 보좌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실 수 있는 사실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이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나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은 어제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축복스러운 영혼을 역사하여 주셨다. 그것 아니었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미어가는 그 주님은 다음날 보이지 않으실지 몰라도 내가 그 주님과 나사이 관계 속에 미어가는 그 짐에 서 있기를 주님은 정말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짧지 않는 시간 동안 연휴 때 집회와는 달리 속을 많이 태웠던 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주님의 마음 썼음이 어떠함을 가슴으로 참으로 늦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멀리 서지 않는 이 밤도 가까움으로 서고 영원히 자리 잡을 곳으로 예수님께 속하여서 나의 주님으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이 밤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우리가 주님을 불러보는 그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죄송합니다마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기도란 이 놀란 은총 속에서 우리가 뒤틀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걸음이 능히 가능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이 밤도 보좌의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기를 권하여 봅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한 큰 구원, 그건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이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또 한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이걸 히브리서 2장에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구원 받은 자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오늘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내 스스로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부딪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답니다. 내 마음은 어느덧 거칠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뒤틀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 구원, 큰 구원 받았던 내가, 큰 구원 받았던 내가 마음이 거칠어지고 세상에서 부딪히는 옳지 않는 정당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은 거칠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는 믿음을 갖지 못한 도리어 뒤틀린 마음이 되고야 마는 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이 내 주님을 찾고 이런 시간에 찾고 난 스스로 오늘 길을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찾아서 오늘 여러분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의자는 밝은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내 영혼 속에 상담자 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내 주님과 동행하는 밝은 마음으로 걸어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식일 겁니다. 안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했겠지만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내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적절한 도움은 틀림없이 보좌의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뒤틀린 마음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을 향하여 믿음과 기대감 있는 마음이 되는 줄 압니다. 여기에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과 나 사이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엘리야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마음이 담대했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의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런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무언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잠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중해에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그 거친 파도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우리에게 도움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온통 혼란스러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문제점 그리고 내 조국의 안타까운 오늘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도 조용한 특별한 일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주님이 날 향하여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서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은 나의 보좌에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큼 섬길 수 있을까요? 얼마큼 일할 수 있을까요? 딴 것 가지고 청량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얼마나 담대한 마음이 있으며 내가 그 보좌를 향하여 나가기를 얼마나 기뻐하는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바로 밑에가 된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기도, 기대감 있는 기도, 온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 여러분과 제게 생생하기를 구하여 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란 이 기도가 오늘도 적지 않은 그 수많은 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정말 필요로 하는 내 하나님의 도우심, 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런 마음으로 이 깊은 밤에 기도하여 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내미신 손길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기도에 결단코 부족하지 아니하실 줄 압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구하여 봅니다. 우린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해요라는 이 주제 속에서 이날도 기도에 관해서 우리 마음을 묶어봅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긴 한데 보내준 소식 속에 보면 참 기쁨으로 이런 마음으로 또는 저런 마음으로 보내준 소식들이 있어서 오늘도 조금은 제가 말씀으로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말씀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조금 말씀으로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정 원하여 봅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의 다윗이나 사무엘 하세의 다윗을 볼 때에 별로 깊이 있게 생각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참으로 복스러운 신앙을, 복스러운 기도 생활을 이어가기가 쉬울 줄 압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씀해서 두 가지로 묶어서 말씀해도 잘못되지는 아니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내 뜻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구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사무엘상 16장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 이새도 잘 모르고 형님들도 잘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는 아들 8명 중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갖지 않아서 7명만 세웠던 겁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정말 하나님처럼 몰라보는 할아버지는 못 있습니다. 형들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들판에서 곰이나 사자 잡은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다윗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께 믿음을 두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행하는 자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골리앗을 쉽게 해치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나는 네 마음의 교만함을 안다라고 사무엘상 17장에 한 말을 봅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잘못 알아보고 형들도 다윗을 잘못 알아봅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녀석이 한때에 저 위험한 일을 하더니 그렇게 해서 사자와 곰 잡은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골리앗에 싸워보고자 하는 다윗의 말은 무모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그 들판에 매단되는 양을 돌보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참으로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아버지도 모르고 형도 몰랐지만 주님을 대단히 가까이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신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거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주님을 그 이후에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아기스 왕 밑으로 피난 갔을 때는 그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 삼고 사는 생활 아닙니다. 모압 왕 밑으로 피난 갈 때도 그건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내가 주님을 배반했다, 내가 주님을 멀리했다 그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워낙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 없이 아기스 왕 밑으로 간다. 그럼 모압 왕 밑으로 피난 간다 한 것이었지 주님을 비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밀히 보신다면 주님께서 은밀하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다윗이 주님을 피난처 삼은 것 아니고 다윗이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힘으로 삼은 것 아니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건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 말씀에서 다윗이 그 계속되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되는 사울왕의 핍박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다 보니 어느 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가는 내가 사울왕의 손에 죽겠다. 그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1년 아니었습니다. 제법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아기스 왕 밑으로 다시금 피난 가는 모습을 사무엘상 27장에 읽게 됩니다. 다윗은 주님을 버렸다고 생각지 아니할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배반한다 생각지는 아니할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은혜를 힘입었던 그 주님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참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주님 떠나가고 난 이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 품는 자손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벌써 그런 사람 아니었었습니다. 성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조용한 말 덮쳐서 거기 있는 사람 죄다 죽여버리고 그곳에 있는 것 훔쳐서 강도짓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와서 보니 자기의 가족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부 다 초토화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을 지켜주셨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셨겠나요? 아시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기대할 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신심을 얻으리니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앙망할 그때에 주님은 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심기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더하시리니 이사야 26장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마음으로 의지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평강으로 이 어지럽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켜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사무엘하서를 살펴보면 다윗이 참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과 자기와 주님과의 거리가 멀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움을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잃어버렸던 가족들, 잃어버렸던 것들 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제 주님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의 성읍이 불타버린 성읍이라도 주님 떠나서 스스로 그 성읍을 건설해보려고 애를 쓰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 주님 모신 마음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빛으로 삼고 살겠다는 겁니다. 집 떠나서 실컷 어려움을 당했던 어린이가 아가야가 엄마 품에 돌아왔을 때 이제는 엄마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필요 없이 놀이터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엄마를 붙들 거예요. 이 간절한 심령이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가족들 찾아왔고 빼앗겼던 거 찾아왔고 저 아말렉이 소유했던 그 수많은 소나 양을 다 걷어온 그 다윗. 이제 돌아와서니 불타버린 자기의 집들을 지어야 될 거 아니요?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그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 안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를 왕으로 기대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난 주님께 가까이 갈 거예요. 나는 사울 왕이 있던 그곳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로 가고 싶어요. 주님께 갖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속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헤브론으로 가고 싶어요. 내 주님 모시고 가까이 모시고 사는 그 삶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간절한 마음이어야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달라고 장로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왕으로 자리 잡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견고해 보이는 성읍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솟아올라서 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주님께 다스림 받는 그 삶을 가지고 싶다는 겁니다. 왕으로 앉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싶은 마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말을 이렇게 계속 이끌어가는지 이해하시겠나요?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주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 우리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 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 때는 주님은 참 가까웠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이라 해도 다윗은 오로지 주님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름다웠고 그때 다윗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저 사무엘하서 8장 말씀처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주님과 다윗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왕이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언약적으로 묶어진 마음이었고요. 내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 하나가 그 영혼을 불태불살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공상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께 다스림 받는 주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나의 언약만을 붙들고 있는 저예요. 주님,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 하지만 난 아니에요. 난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싶단 말씀이에요. 그때 다윗은 강하였고요. 그때 다윗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생활을 온전하게 추구하지 못할 그때는 사무엘하서 11장에 다윗이 성도도 아니고 주님의 백성도 아니고 흉측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무엘하서 11장입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집을 전부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건 흉측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그 훌륭했던 분이, 그 아름다웠던 분이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놓았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귀중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이 있게 각성해야 될 한 가지 일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이끌어온 겁니다. 다윗이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만은 내가 이러다간 죽을 것 같다 해서 자기에게 스스로 삶을 살고자 할 때 다윗은 강도로 변했습니다. 다윗이 왕인 것도 생각 못하고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추구하며 그의 양처럼 그의 백성처럼 그의 종처럼 주님께만 집착할 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경건되고 거룩하며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내가 왕이다 할 그때에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렸을 그때에 다윗은 흉추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로마서 7장과 8장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과 8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은혜를 더 받아야 되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세례를 받은 이후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직도 사도로 출발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장차 어떻게 쓸 그릇인가도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복잡할 테니까 로마서 7장에서 세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말씀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건 가감없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그분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받은 것도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용할 일이 무엇인가도 압니다.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할 때는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도다. 그건 예수 믿기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다면 딴 말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다면 죄 아래 팔렸도다. 죄가 나를 사갔으면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죄의 법이란 말이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법. 근데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도다. 아니,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끌려 지켜야 되는 것이 죄의 법이란 거예요.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선한 양심도 아는 이가 섬기는 것이 죄의 법을 섬긴대요. 죄의 법에 사로잡혔대요. 죄에게 팔렸대요. 한 가지만 되면, 육신에게만 속한다면, 자기에게만 속한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을 그만두고라도 다윗의 사무엘상 27장은 어떤 다윗입니까? 조금 전만 해도 아름답게 살았던 다윗입니다. 경건되고 그룩하고 참 훌륭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 이러다간 설왕의 손에 죽을 것 같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기대고 나왔을 때 그는 날강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그런 자였습니다. 사무엘 하세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으로 있는 자지만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오히려 새롭게 주님께 속하고 새롭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주님께 속한 삶이 아닌 왕인 자기 안에 앉아있을 때에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집을 차 부숴버리는 양심도 아닙니다. 착한 마음도 아닙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죄에게 팔려 있는 겁니다. 죄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이 들어볼 때 설마 그러지 마세요. 자기를 잘 못 알아서 그런 거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기에게 속하면 죄 아래 팔리는 겁니다. 내가 자기에게 속하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자기에게 속하면 죄를 섬기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찬 일,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대표기도에 새겨놓으면 지난 주간도 죄만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서 출애굽기 12장부터서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실수와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이 광야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에 아말렉도 만나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곳에 모압 여인의 유혹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과 수많은 목마름과 배고픔 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은 불에 구운 양고기 먹으라, 불에 구운 양의 머리 먹으라, 불에 구운 양의 내장 먹으라, 불에 구운 양의 정강이 먹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교병 먹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쓴나물 먹으라. 이거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허리띠 동료 메고 내가 강야를 강하게 걸어갈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 피 얼마나 고마워요. 이걸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놓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살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힘 입는다면,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7장이 성도가 와닿아야 될 전부는 결단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급한 일로 길로 가다가 저녁시간 수요일이 돼서 어느 교회에 들렸더만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정말 해도 너무했습니다. 우리는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다란 이 탄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주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 것을 느낀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인 처절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라고 탄식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은 육신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하여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다윗에 관해서 인용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가까이 참으로 날 다스려주는 분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의 언약에 서고, 여러분 그때 다윗은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다윗이 이런 사람이네, 다윗이 저런 사람이네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속했는가 주님께 속했는가 두 사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 해보십시오. 다음날 주님께 속한 것 추구하지 않냐고 오늘도 보좌의 주님 살아계신 내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감 갖는 마음을 못 가져본다면 여러분 살아봤자 밑가는 생활입니다. 또 탄식하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먼 후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수월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의 기도에 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하고 슬픔에 참으로 짓눌려 있었다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함 죄 아니에요. 슬픈 것 죄 아니에요. 이거는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잠들어버리게 만든다면 다음은 예수님을 나 몰라라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아요. 그 연약함 속에서 머물러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몰라라면서 베드로가 어제 잘못해서 잠깐 부딪힌 거나요? 아니에요. 뚜르닥에 세 번 부인했어요. 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잡혀있는 줄 몰라요? 알아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다 버리고. 여러분, 내가 연약한 내 육체, 쉽게 슬픔에 짓눌리는 내 육체 속에서는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를 따라올래?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따라올래? 정말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볼래? 그친 광야라도 어려운 문제 속이라도 네가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볼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그 어려움이 일제시대처럼 어렵고 공산치하처럼 어렵고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정말 나를 따라보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감당 못하겠습니다.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딱 물으시는 것 한 가지요. 지금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해서 누워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저 베데스다 연못을 천사가 내려와서 동아기에도 못 내려갈 형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자에게 물으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네가 나 꼬자느냐? 그 의욕이 없다면 안 돼요. 네가 나 꼬자느냐? 그 의욕이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은 네 앞길이 어려울 수 있다. 문제가 태산 같을 수 있다.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네가 나를 정말 따르기 원하느냐? 이거 물으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 보고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 꼭 마찬가지입니다. 낫고자 하는 건 물어봤지 일어설 수 있겠냐 물은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을 짊어지고 갈 수 있겠냐 물은 거 아닙니다. 낫고자 하느냐 원함을 물어본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를 정말 따르기 원해? 내 가는 길은 불이하고 타협할 수 없어. 어둠과 타협할 수 없어. 거짓되게 살 수 없어. 내 가는 길 속에 진실하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네가 나를 정말 따르기를 원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상승밖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몰라야 해요. 자기가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되나요? 육신에 속한다면 죄 아래 팔려요. 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속한다면 죄에게 팔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앞에는 목마름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홍해도 가로막여 놓여 있기도 하고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아말렉이 참으로 그 강한 아말렉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모압 여인들이 다가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미디안 여인들도 와서 유혹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강약길을 가겠다고요? 손 놓아버려야죠. 손 놓아버려야죠. 출애굽기 12장 5원 유월절을 피발린 문을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된 마음을 가지고 딴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을 기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에 구워 주시는 그 날것으로 먹는 것 아니고 삶아 먹는 것 아니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원한다면 성령님으로 주신다는 거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신다는 거요. 주님, 광야를 내가 못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때 주님 주목하다 보면 성령님 안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의 몸으로 주시는 거요. 그 몸만 가지고 되나요? 어린 양의 그 지혜로우신 살아있는 지혜로움도 나의 머리로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심장으로 살 수 있나요? 살아있는 주님의 심장도 내장도 주시는 거요. 그것까지 우리가 강하고 곱게 살 수 있나요? 어린 양의 정강이를 성령님 안에서 내게 주시는 거요. 그리고 그 순결한 예수님을, 그 정결한 예수님을 나의 무교백으로 주시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산다, 그 대단한 얘기예요. 주님을 먹는 것이 정결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강약길이 얼마나 어려움과 문제가 많겠어요? 그래도 쓴나물 주신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쓴나물 그거 그렇게 먹기 힘든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허리띠 독립하고 신발끈 딱 돌려매고 지팡이 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강렬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모신 강한 마음으로 이기는 저로 하나님 섬기는 저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 잤냐 그만 물어봤어요. 누가 본 구장은 나를 따라올래? 그게 네 목표냐? 아니 우리 목표가 주님 내 주님 삼고 주님 따르는 것 아니면 그건 틀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해서 예수 믿어 부자 되려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사랑하면서 따를 거예요. 어디라도 따라가는 자요. 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내 주님 삼는 자요. 주님 제치면 좋고 주님과 함께면 좋은 거예요. 둘도 없는 주님은 내 주님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해래요. 너 자신은 안 된다는 거요. 너 자신은 결코 안 된다는 거요. 왜 근데 자기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요. 안 된다고요.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은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할 때 나쁜 거 부인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요? 처음은 안 되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 나 위에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식 한년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깨우쳐오는 겁니다. 아, 저 십자가가 나를 처리하여 주시는 거구나. 저 십자가가 나를 처리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나 위에 울지 마라. 너와 너 자신 위에서 울어라. 그때의 주님의 십자가는 못된 나를 처리해 주는 것인 줄을 알게 돼요. 주님의 무덤은 나를 묻어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멀쩡한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나요?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내가 정말 못됐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신앙생활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일 때에 마태복음 5장에는 화 이슬을 찡겨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처리하여 주시고 복이 이슬을 찌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 근거가 되어 주시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벗어버리고 주님께 연합했다 하십시다. 가는 길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벗어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럴 거 아니고 오늘 너에게 임해오는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참으로 움츠려들게 하는 그 모든 십자가, 이건 주님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오늘 내 생활 속에 나에게 임해오는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 십자가는 짊어지란 거요.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앉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짊어지란 거요.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보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딱 맺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뺏기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자기를 부인했다고 하면서 자기를 건져보려고 애를 많이 써보세요. 그건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짊어지면 이쯤 가면 로마서의 8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기아려 볼라 생각해봐요. 만약 어떤 왕이 전쟁이 일어나서 상대방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적군이 2만 명이라 하자. 내가 힘쓸 수 있는 것이 만 명이라고 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니? 멀리 있을 때 화친하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싸움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미리 돈을 계산해 보니까 끝까지 다 지을 만한 돈이 안 된다는 거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요. 기초만 쌓고 못한다면 하나만 하지 뭐. 전쟁을 내서 피만 달려버리고 다 죽임을 당한다면 그건 그 적군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거죠. 죽음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의 세 번째 비유 속에서는 너 가진 모든 거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가진 모든 거 버린다란 말은 주님만 모든 거 삼는 거예요. 주님만 모든 걸 삼는 이때에 신앙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한데 왜 못 이겨요? 주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 속에 있는데 왜 망대가 못 올라가요?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왜 자질을 붙들고 짤짤을 매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세 번째 말씀은 네 가진 것 죄다 버리라는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오늘 내게 윤약함, 내게 곤란, 내게 능욕, 내게 궁핍, 내게 핍박,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짊어지란 거예요. 그렇게 짊어지다 보면 우린 자기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안 돼요. 자기가 발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은혜가 역사해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는 지나가다, 지금 피곤하다, 지금 피곤할 뿐만 아니라 졸음이 온다. 그건 연약함이에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게 극도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너무 연약해지면요, 눈뜨기도 힘들다, 말하기도 힘들다, 일을 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걸어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다, 팔 하나 움직이기가 그것도 큰 짐이 된다, 그 연약함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은 예수님께 딱 매달리다 보면 예수님을 내 모든 것으로 삼고 주님 마음을 더듬다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을 주는 물론 처음에는 세미합니다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요. 성령의 법은 생명이 분명히 함께해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생명과 평강이 와요. 그게 이끌어갈 때는 연약함을 이겨요. 놀랍죠. 피곤하다. 기도하기가 힘들다. 일어날 수 없다. 그걸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이기는 거,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내 모든 것 삼고 오늘 내 있는 십자가는 짊어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조용하게 임하여 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따르다 보면 연약함을 이기는 거요. 연약함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사망도 이길 것만 아니에요. 죄의 법도 이겨요. 죄의 법을 이긴다고요. 여러분, 육신에 속했을 때에 지 아래 팔렸나요? 육신에 속했을 때에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혔나요? 여러분, 육신에 속할 때에 죄의 법을 섬겼나요? 이제는 주님께 속해서 주님의 그 이끄시는 생명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요.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요. 그 어렵고 갱근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요. 놀라운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져오는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있습니다. 한때만 아닙니다. 하루만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입니다. 아니, 천국 가서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 주님 사람이야. 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 수 있어. 삶의 확신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과 저로 이한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고난도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린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이 예수님 떠났을 때가 위험한 때예요. 우린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고난도 영광도 주님과 함께하려고 해요. 이럴 때에 소망이 뚜렷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광의 주님, 하늘나라 내게 뚜렷한 소망이 되는 거요.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 드물어요? 그렇게 살아갈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그 사실 모른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이끌려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 이끌려서 주님과 함께 오늘 고난도 영광도 함께 살아가고 소망의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내 마음에 뚜루대져간 이런 삶이 될 그때에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생명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신을 볼 때는 피곤하고 슬퍼서 잠들기 쉬웠던 그때에 안에는 그 제 제자의 마음속에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마음이 심하게 일어났던데 그 기도의 원함이 우리 영혼 속에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내가 그냥 깨어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조용한 마음으로 며 달린 마음이라면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도 위하여 기도하고 무너져가는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주님과 함께 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 이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다. 확신을 가진 이런 담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줄 압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8절이고요. 이게 유다서 1장 20절이고요. 성도들이 언제든지 힘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가져보는 로마서 8장에 확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랴? 이 사랑에서는 안 끊어진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확신, 기도의 확신, 소망의 확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생활의 확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줄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가져야 내 생활에 구원이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야 소망이 뚜르대요. 똥 마찬가지로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때 주님은 조용하게 생명을 주세요. 육신에 속하면 안 돼요. 슬프고 피곤해도 주님께 속하여 그 세미한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기도, 인내감을 능가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본 확신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 맺히는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못 끊는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삶은 아주 제대로 된 겁니다.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기도할 수 있는가를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 봤습니다. 아니,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고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빵 좀 달라고 구도할 수 있겠죠. 너무 괴로우니 좀 보살펴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겠죠. 그 기도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참으로 가까운 영광이 있는 기도 생활 가능한 겁니다. 이거 어려운 것 아닙니다. 힘든 것 아닙니다. 내가 안 되기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다 보면 이 놀라운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말씀을 너무 길게 했네요. 여러분이 한 30분만 기도하다 보면 마지막 말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님 모시고 이 활기 있는 여러분 생활도 주님과 함께 활기가 있고 여러분 오늘도 소망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고 기도도 확신이 있고 끊어지지 않을 사랑을 가진 확신을 가지고 삶을 강하게 온전하게 꾸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단식이 아니라 은혜 속에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음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건축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기초 위에 서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초돌인데 이 기초돌을 없애버린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리 가도 견고한 삶으로 세워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은 어떤지, 그러나 시편 118편 22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대단히 축복스럽고 영광이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 기초돌 위에서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돌 위에서의 이날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이 기초돌 위에서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초돌 위에서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재물 될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돌 아니고는 좀 열심 낸들 노력한들 여기서 말한 이 축복된 일들은 우리에게 있지 못할 겁니다. 사실 시편 118편은 2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초돌 위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벌써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은혜를 받았던 자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길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나름대로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어갔나요? 자기의 삶이 건축되지도 못할 곳으로 피하여 가지 않던가요? 우리가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는 환난도 있고 궁핍도 있고 핍박도 지독하지만 주님을 유일한 오늘의 삶의 근거 삼을 때에 다윗의 영혼은 찌들지 아니했고 피곤하지 아니하였고 시들지 아니하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싱싱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영혼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가온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400명과 더불어 그 가족들도 보호하였고 거기서도 힘이 남아서 그 일날 형제들이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나가서 구출해 주기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지쳐버린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어려움 당한 가운데서 85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왔을 그때도 나와 함께 머물러라. 여유 있는 마음인 겁니다. 그건 근거가 다윗이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과 가진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을 자기 오늘의 삶의 유일한 근거로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못 봐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몰라야 하나요? 오늘은 이렇게 안 쓰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이 기초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장에는 오후 5시까지 할 일이 없어서 이 땅에서 어려움 가운데 마음 조임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이 21장입니다. 그 사람이 다음 날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되나요? 환경만 평안하면 되나요? 전혀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이 살아갈 만한 그 모든 근거 단순한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근거가 되어 주실 기초돌 되신다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초돌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주님을 기초돌 삼지 않을 때 그의 영혼은 참으로 그랬습니다. 왕으로 있을 때도 부여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있어도 주님을 유일한 기초돌 삼지 않을 때 다윗은 불량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초돌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혼에게 그 무엇도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신앙이 제대로 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2장에서는 오늘 여러분이 어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는 신령한 적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꼭 마찬가지로 오늘 어제 아무리 평안하게 살았단다 할지라도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이곳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으며 죄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으며 우리는 택하신 그의 지파처럼 살아갈 수 있으며 그의 소유된 백성처럼 진짜 진정 하나님의 백성처럼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자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기초돌입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감당 안 됩니다. 어제의 축복된 일들이 오늘의 기초돌은 아닙니다. 우린 이곳에서 주님을 오늘의 나의 기초돌로 붙잡아 보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어볼 때 사도바울 선생님이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섬긴 것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 이제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돌 되신 예수님 안에 그들이 온 마음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린도 전서처럼 너무 생각들이 많고 너무 이런저런 것에 마음이 많이 미어 있다면 절대 영원히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오늘의 나의 기초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놓은 이렇게 믿음에 서 있는 자라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롭게 이렇게 서고자 시험해 보고 확신해 보는 그리스도 안에만 서 있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어야 오늘의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날을 향해 오늘도 건설에 가는 건축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날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새롭게 유일한 나의 기초돌 위에 서서 주님과의 관계에 매여감으로 밝아오는 새날을 희망찬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오늘의 그리스도, 오늘의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님 천국 가시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 이곳에 견고하게 설 때에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 영혼이 넉넉하게 설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시기를 원합니다.